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이름이 귀하게 된다는 우리 복된 복음의 찬양 우리 잘 불러주셔서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여러 회에 걸쳐서 한 구절씩 이렇게 보아 오셨는데요.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또 동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무척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자신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막 공을 정말 발로 여러 각도로 잘 찰 수 있는 근육도 잘 발달됐고 또 나에게는 튼튼한 뼈와 관절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축구에 적합한 체격 또 그리고 강인한 정신도 있고 스포츠 정신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축구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거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하도록 격려해 주셔서 내가 축구를 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옆에 너무나도 자기와 흡사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체격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축구는커녕 뭐 다른 어떤 운동에도 별로 소질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절대로 다르지가 않은데 의외로 운동에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몸치인 친구를 보면서 똑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이 자기가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내가 신체 지능 지수가 높아서이구나. 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머리의 한 영역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운동선수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체 지능 지수가 높은데 이 지능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운이 좋게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또 환경이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느냐에 달렸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주변의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선적인 이슈가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과연 사랑이시냐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정말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이 내게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역사해 주셔야 내가 참사랑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관망대 자체가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관망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망대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넓게 보던 것을 더 자세하게 망원경을 놓고 보면은 자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넓게 보던 것을 좁게 자세하게 보라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아예 관망대 자체가 바뀌어서 더 새롭고 더 근원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망대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관망대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의 관망대에서 볼 때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신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난 의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그 율법의 관망대에서 볼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의의가 믿음의 관망대로 옮겨가서 바라보니까 아,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의는 왜 내게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 바울의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최고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흠이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래서 너는 완벽해, 너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 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가감 없이 지키고 내가 훗날 흠이 없는 자로 서서 평가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한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특출하게 율법을 잘 지켰냐 하면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성취야말로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남다르게 깨달음이 깊고 그리고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치 축구선수가 자기가 근력도 좋고 체격도 좋고 그래서 축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시각 변화가 없는 한 그 누구도 바울의 이러한 완벽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비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세계로 들어온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한 기준,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 사울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대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요. 완벽한데 근데 사실은 조금 좀 어려워요. 무슨 말만 하면 뭐 율법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정색을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아, 그 눈길이 악한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아, 좀 너무 엄격해요. 빡빡해요. 그것이 문제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외에는 당신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참 사랑에 매료된 사람이라면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내가 편안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또한 나를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소통과 교류가 잘 안 되고 편안하게 말을 섞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되면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관계인 것을 생각하면 관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문제는 율법의 세계가 전부 다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메시아가 도래할 때 자기의 인생이 다 완성되고 잘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지향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이심. 그것을 가리키는 율법의 그 기능과 목적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너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할 인생의 몫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 자체로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의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청사진을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한번 그려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파 같은 경건파들이 나타났지만 그 경건이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그냥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 가두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편협한 시각, 그 관망대의 시각이 바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높은 그런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과 가치를 누리는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지점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얻어서 내가 무언가 잘 되는, 내가 공로를 인정받는 그러한 삶으로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분명히 율법이 지향하는 그리스도가 열어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열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지켰더니 또 내가 무엇을 그 말씀대로 구했더니 내게 무엇을 주셨더라, 이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망을 갖게 하고 내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 바로 그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 너머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합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 세계가 정말 중요한 세계이고 그 세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율법은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모형 건물을 가급적 세세하게 모양 그대로 잘 짓지 않습니까? 그 모델, 그죠? 모델을 짓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의 건물을 보면 아, 앞으로 실제 건물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 모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이폴로지, 모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죠. 율법이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새로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을 믿고 준수함으로써 내 삶의 공로를 쌓아가는 장소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열려서 내게 침투하면 그러면 나의 삶을 그 능력이 바꾼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그런 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그 속성 이런 것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성질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평안한 좀 느린 그죠? 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급한 성질을 잘 이용하라고 주셨는데 자기는 온통 거기에 단점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느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호기심이고 정말 복된 기대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지어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발견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둥이, 두 개의 뚜렷한 기둥이 내 삶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 한 가지라도 지키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난 이제 적어도 이것에 관한 형벌은 면했다라는 그런 안정감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감은 실제로 율법이 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 안정감 속에서 푹 빠져서 나처럼 살면 돼 이런 주장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안주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험과 용기가 있어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험과 용기가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그 신세계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서 중에 하나이죠.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 열심히 묵상했던 그런 율법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요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묵상하는 것과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를 묵상하는 것과 어떤 같은 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동일한 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이 말해주는 직접적인 교훈,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기쁨이 옵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어저께 묵상해 또 오늘 또 묵상하는 그 본문이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닌 게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통점입니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죠? 바리새인들로 이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획득하는 축복을 직접 누리려고 했습니다. 지키면 뭔가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사상과 업적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따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로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 속에서 열리게 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감지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자신이 더 겸허해지는 것이죠. 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나라, 나는 사실 이거 하나만 주셔도 참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텐데 정말 버겁게 느껴지는, 정말 나를 압도하는 그런 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뒤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축복을 내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까? 할 정도로 그런 압도당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쭐해지지 않겠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게 되겠죠?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나의 존재는 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 능력 속에서 하나됨의 그 즐거워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망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유독 컸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항상 말씀, 율법 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 중에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율법으로는 난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더 능가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로 가장 혹독하게 야단을 많이 맞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골자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자신들이 읽고 누리는 박학한 율법이, 그 지식이 얼마나 크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는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그 닻을 거기다 걸어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말씀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세계를 기대하지도 못했고 또 맛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방식을 주장하고 우리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죠. 다 유명한 기도니까 아마 다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기도입니까? 정말 창피한 기도인데 이걸 자랑으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랑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겨난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속에 너무 빠져서 몰두하고 있으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칩니다. 엄청나게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도취되니까 판단과 정죄가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 방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지키고 있으니까 신앙심과 거룩함을 자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신 새 생명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진의를 깨닫지도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경건 생활의 기준을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입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는 극노를 자아낼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고 정말 나쁜 죄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다니, 그들이 우대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먼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낮은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판단과 정죄 속에 있는 그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패턴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지침서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본질은 오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이지만 비신앙적인 삶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라고 말할 때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그 수판에 사랑의 수를 놓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따내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따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자신들의 방법을 모르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는 율법 준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또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아닌 방법으로 정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그룹에서나 교회에서나 선교 단체에서나 영적인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에서 난 의, 또 하나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죠? 그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의의를 잘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잘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의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의의,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의의는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이거야. 내 삶의 버팀목은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라고 믿는 이 기초석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나의 그 기초, 버팀목,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것, 그것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인간 쪽 공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로 쪽에서 공로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된 그 무엇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적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인간 공로 쪽으로 항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닮은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내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바리새인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의 말로 하면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그 모습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그 거대한 큰 공동체 안에서의 결과? 경쟁과 분리? 판단과 정죄? 우월함과 열등감 조장? 그리고 끝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소외? 분열이죠. 아, 그거는 뭐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정도 훨씬 이상의 그런 악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죄의 극심한 증상들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됨, 배려, 수용, 공감 이런 것을 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화목, 화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깨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왜 무섭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사회에서 뭐 범죄를 짓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것, 그런 것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축복 속에서 죽은 죄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섬뜩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 배려, 수용, 공감 이런 것들을 자꾸 깨는 방향으로 자꾸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그것보다 회개할 수 없다면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것은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심으로 말을 해도 내게는 그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증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짓고 돌아가신 그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사람은 그에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애정이 생겨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를 배우게 되고 수용으로 화목을 추구하게 되고 아 이것이 안 되면 이건 아니로구나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자성과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됨과 화목이 그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에도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세워놓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삶의 방식과 열매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인 내 안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이 유독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러나 꼭 율법적이라는 그런 두드러진 형태 말고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쟁과 분리, 판단과 정죄, 우월감, 열등감, 조장 이런 것들을 삶의 방식에서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바리새인적 신앙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빌립보서 3장 설교의 맥락에서도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고 또 제가 이 부분만 붙들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참고 도서를 말씀드릴 테니 그것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 중에 존 샌포드가 쓴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지만 5장과 6장 제가 책 다 읽어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친절하죠. 5장과 6장 꼭 읽어보십시오. 또 추천 도서 중에 브레넌 매닝이 쓴 아바의 자녀라는 책 기억하시죠? 아바의 자녀의 다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친절하죠? 바리새인과 자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어떤 바리새인적 경향이 있을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시면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불가능하고요. 꼭 집에 돌아가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내가 깊이 체험하고 감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회개한 거 말고 내가 특별한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더라는 그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지금도 미래에도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는데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돼 라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바리새인들의 경향이 아닌지 분명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열림, 그 속에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지금 우려와 걱정이 많이 반감되고 또 반감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점검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버팀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안정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식이 말썽 안 부리고 그냥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끔 이렇게 잘 무난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쪽에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어떤 하늘의 축복과 축복을 누린 것과 관계없고 아, 저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과 교우들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안정되고 행복해진다고 믿는다면 내 안에 바리새인적 행복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인간의 경쟁과 분리, 판단과 정죄, 우월감과 열등감 등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지금 내가 그때 정말 어려서 그랬어, 어려서 내가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고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이 굉장히 엉터리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때 그래서 정말 참 싫었어, 싫은 느낌이 들었다면 내가 그때 나 아직도 내 신앙이 어려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낮고 뭐 높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런 판단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삶의 양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누구나 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하늘의 차원에서 부여하신 그 한 화목과 하나됨의 그 축복의 수준을 아직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졌다는 것, 또 반대로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내가 하늘의 수준에 아직 못 달았구나, 보여주신, 열어주신 하늘의 그 맛을 내가 못 봤구나, 그것을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들이대십시오. 잣대를 들이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복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직언하셨듯이 바리새인적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혹독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적받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였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감히 뭐 신앙 교육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자식들에게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할 바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위치죠. 여기서 천국 문을 자식 앞에서 닫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내 속의 바리새인의 행태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점검 상황에 걸리는 것들로 그 유혹하고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면 일단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을 나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멀리하세요.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4040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잘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내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강성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바리새인은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겠습니다. 그 의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